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세아서 2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시 본문을 한 세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발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본절에 나와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5절에 그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꺾으시고 패망시킨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장 본문에 나오는 또 거기 보면 그날 하고 나오죠. 그날은 굉장히 긍정적인 축복과 함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는 바알이다, 나의 바알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고 땅과 공중의 모든 생물체가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일테면 결혼을 하시고 풍성과 번영의 시대를 오게 할 거다 그런 또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이 이를테면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황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제예요? 그날 하고 이제 말씀 나오는데 도대체 그 날이 언제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본국에 만일 귀향하는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아수르나 이런 데 잡혀갔을 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그날을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은 황금기는 아직 온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뭐 그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일부가 살고 있긴 하죠. 물론 거기가 본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요.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거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예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면으로는 심판을 얘기하시고 다른 일면으로는 회복이 예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회복 사이에 분명한 선이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이것이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또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짚어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가진 성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일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서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맨 마지막 시기인 말라키까지를 예언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언서라고 해서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미래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서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뭐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중에는 물론 앞으로 될 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도 있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예언 안에는 우리들이 당장 읽고 당장 받아서 그것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될 일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딱 떼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막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세례요한이 세상에 와서 말이죠. 예수님 앞에 참 먼저 달리는 자로서 와서 많은 말씀을 했죠. 예.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일으키면 미리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을 든다는 것은 가장 종의 가장 천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만도 못한 존재라 예수님 비할 것 같으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냐면 심판주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하셨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뭐 이제 심판주로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은 믿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 자체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사역과 재림사역, 그러니까 초림 때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사역하고 재림 때 오셔서 행할 심판사역의 구분이 없어요. 물론 초림사역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심판사역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보는 중인데 호세아서의 예언 메시지도 보면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서로 엇갈려서 나와요. 심판 나왔다가 그 다음에 회복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심판 회복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1장의 경우 4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이 있고 곧이어서 그러니까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면은 놀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에서도 보면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3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예언의 메시지들이 동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뭐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 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관심 없이 그냥 성경 쭉 읽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의 경우를 보면은 남부 유대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덮치죠. 그래서 아주 황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재앙이 갑자기 주의 날에 있을 것을 심판의 전령으로 예고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주님의 군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재앙이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과 회개를 같이 전해요. 그래서 마침내 회복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언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는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언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렇게 샤머니즘 문화에다가 고래로 그 우리 재례종교라는 것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고 무조건 그 신비주의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신비하다 하는 거 아주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아주 신령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언기도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받으러 다니고 그것을 믿고서 평생을 속아서 사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오는데 거기 목사님 와서 얘기가 당신이 미국 가면은 꼭 사모가 될 것이니라. 자기는 그걸 믿고서 싫다고 좋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도 거절하고 사모가 돼서 하나님을 신령한 하나님을 좀 신령하게 섬겨야지 하는 게 꿈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런 예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또 내 남편을 되실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하시겠는가. 그런데 자기 사모가 돼서 굉장히 행복할 줄로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미 노처녀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더라고 계속. 잘못된 예언 기도를 받은 거죠. 그런 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몇 개나 되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믿는 것 같아요. 간혹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관련된 공적인 중요성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또 어떤 특정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든지 혹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듯이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열왕기하군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처럼 곧 죽는다 하는 예언도 있어요. 개인에게 그런 예언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경우를 볼까요? 다니엘서 그 맨 끝장에 보면은 12장 끝에 보면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 쭉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다니엘 개인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끝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니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전체 지금까지 주어온 다니엘서 전체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한데 어울려져서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에게 대한 내 몫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있죠, 물론. 그런데 비록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도 모두 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계시들이에요. 또한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속한 부분만 똑대해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했던 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문맥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뭐 설교하면서 어느 특정 교회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설교의 문맥에서 주는 가르침이라든지 교훈, 적용과 도전, 회개, 경고, 격려, 책임 등의 내용을 아울러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시하고 예언은 똑대에서 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의 패턴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의 장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슨 뭐 점장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주어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요. 개인에게 준 예언도 하나님의 다니엘이 경우처럼 구원을 기다리라는 그런 적용을 강조한 것이에요. 다니엘 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기다려. 뭘 기다려? 가서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걱정할 필요 없죠. 평안히 살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언제 될지 뭐 너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다리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살아나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다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몫에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를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에 그치는 것이겠느냐.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이 예언과 함께 가나안의 우상들을 박멸하고 배가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신명기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향하는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뭐 하루도 다 풀리 지나가기 전에 성취가 됐어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양팔을 벌릴 것이다. 원치 않은 곳을 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겁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물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치는 그런 구속의 드라마에 들어가서 자기가 행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한 것이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뭐 잘못을 해서 죽거나 무슨 뭐 개인의 결단으로 뭐 순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받은 예언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맥에서 복음 사역과 관련된 예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왜 그런 게 상관하느냐 그랬어요. 너 자신이 내가 시작한 구속의 이 계획과 뜻에 따라서 네가 받은 소명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요한이 뭐 얼마나 살는지, 뭐 요한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인지 안 달릴 것인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예인이라는 것을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장래가 밝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계획하는 일이 성공하거나 무슨 뭐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울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어요.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어요. 가서 이제 도움을 구하려고 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거 아실 거야. 도와주겠지. 네,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더 보니까 사울을 기다렸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흘 전에 벌써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그 내 암나귀들 그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다른 사람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마치 무슨 뭐 점쟁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또 사울 개인에게 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과 연결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장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던 거예요. 그는 나귀를 찾아서 나간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이것은 현대교회에서 예언을 하거나 또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점검해 봐야 할 세상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의나 또는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이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나 먹고 사는 생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위 예언이라고 하면서 일러주거나 그런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모저모로 인도하시고 이런저런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당장 걸린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면서 신령하다는 사람들, 그런 예언자들 찾아다니는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구속의 큰 청사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을 더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만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고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그런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무슨 점술가처럼 대하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난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그 내용에 비춰서 말씀의 진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예언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것을 살피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은 그런 예언 뭐 100번 받아도 아무 소용 없고 또 실제로 개인에게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예언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근접한 미래와 장래 먼 미래의 일들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분계선이 확실하지 않아요. 근접한 미래라고 해도 사실상 그것이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세대 아니에요. 두 세대, 뭐, 많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도 보면은 그 예언이 당시 그 북부 이스라엘에서 성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혹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회개도 있고 영적인 갱신도 가능했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도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남부 유다의 경우에서도 한 세대가 훨씬 지난 후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입체적이고 총괄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접어가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강해 설교예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직분을 믿는다고 하고 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짠 구속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죠. 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복지나 그런 굉장히 현세적인 것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관련성이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일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안 이루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죠. 우리 기대하는 거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하고 그 포인트가 다른 경우는 그런 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이 단일 사건으로 하나씩 별도로 예언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막 뭐 여러 권 있잖아요. 단 한 개의 말씀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을 때는 단순히 뭐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에서 금방 돌아온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예언은 다른 예언서들의 경우처럼 근접한 미래의 회복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체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단순히 뭐 한 선지자의 불행한 뭐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대구속의 드라마에 대한 큰 사진이 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또 고멜과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는 예언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고서 좀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언을 너무 직선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특정 미래에 대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설령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린다 하여도 현재에 적용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죠. 우리가 뭐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니엘서도 있고 뭐 연서들이 뭐 대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뭔가? 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단 것인가? 있단 말인가? 그것을 질문해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써야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 읽는 맛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 뭐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면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할 때 굉장히 조급하지 않을 거예요. 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놓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런 예언의 의미와 그 교훈을 우리가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점을 간과한다면 예언의 말씀은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격려나 경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호세아서를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야, 그래서 내한테 너무나 힘이 된다. 그렇게 느끼고 감동을 받아야 돼. 그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날에 있을 일들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가 그런 것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받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먼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원칙적이고 부분적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